이름 순서로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 책자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신방 먼저 돼 있어요? 연계계획이 먼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달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학부모 연계교육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사를 자원한 걸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잘하셨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비전이 있는 직업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 교사는 확실한 비전이 있거든요.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면 할수록 사랑이라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때부터 진짜가 나와요. 교사하면서. 그래서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자, 학부모 연계교육. 여기요, 능동적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능동적인 아이로 키우면은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 특성이 간증을 하라 그래도 간증을 할 줄 모르고, 뭐를 하라 그래도 잘 할 줄 몰라요. 시키는 거는 잘하고, 단답식으로 묻는 거는 잘합니다. 간증도 문항원에 너가 언제 구원받았니? 그러면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잘해요. 그리고 모든 게 그게 수동적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릴 때부터 수동적으로 키우는 게 아주 많아요. 경향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능동적으로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변합니다. 능동적으로 키운 아이들은 아주 변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머릿돌 안 하고 오던 아이들도 머릿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능동적인 교육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행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인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부모는 한 경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부모하고 교사는. 부모하고 교사가 한 경이기 때문에 한 경이 좋아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경이 좋고 아이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버리면 그 교육은 아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무단결석 팍팍 해버리고 공부 안 해와버리고 한 경이 안 좋잖아요. 그런 아이 반 아이들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을 내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능동적인 아이로 키우려면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사랑이 있어요. 잠자는 자는 구원을 받아도 사랑이 없거든요. 깨어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아이한테 믿음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항상 배우는데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학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그냥 공과 공부만 딱 하고 아이 가르친다는 거는 되게 그거는 게으른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말씀, 이로 말씀. 그 구역에 조회, 말씀 있는 거 다 들어야 되고요. 그거 개인적으로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그래야 깨어있는 자가 되고, 교재는 뭐 청년이니까, 교사니까, 구역 모임 빼먹고, 이거는 그 잠자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재는 다 들어가야 되고, 교사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면 책망도 없어요. 구역에서 책망 나오는 게 교사가 졌다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교사하면은 책망도 훨씬 많아요, 구역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교육을 이미 다 했을 거예요. 본이 되는 교사가 되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아이에게 성경으로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행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렇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을 듣고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뒤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담임 선생님이요, 암송을 진행하는 암송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반은 암송 잘해요.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찬율 선생님이면요, 찬율을 아주 잘합니다. 저는 지금도 암송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암송 대회 하면 우리 반 1등 하잖아요. 아주 맡아놨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자동이에요, 그거는. 그 아이는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먼저 하고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아이 기질을 파악해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아이 기질을, 부모는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환경도 좋고 아이 기질도 좋으면 100%가 나온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아이가 저절로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환경이 나쁘고 2번, 그러니까 이게 칠판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미리 준비 못했거든요. 그냥 설명으로 눈치로 때려잡으세요. 교사는 이런 눈치도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나쁘고 그게 저게 아이가 기질이 좋아요. 그러면 잘 키우는 부모 밑에 말썽꾸러기가 그게 세 번, 엉망인 부모 밑에 모범생이 탄생하는 경우거든요. 그게 환경이 나쁜데 이상하게 어떤 형제 자매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 신앙생이 아니야. 그런데 그 자식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 환경은 나쁜데 아이는 모범생으로 나온다고요. 이런 유형이 있고 또 어떤 막 형제 자매님은 신앙생활 막 100%야. 보면 구역 모임 뭐 조회 뭐 무슨 봉사 얼굴 안 내밀 데 없어. 교회도 얼굴 안 내밀 데 없어요. 100% 신앙생활 우리 보기에. 근데 아이는 중고등부 들어가는데 술 담배 피우고 막 말씀 피우는 거예요. 나오거든요. 근데 네 번째 유형이 환경도 엉망이고 아이 기질도 파악을 못 해갖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루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 했다는 형이 2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환경도 좋고 기질도 좋게 100% 아이를 길러내면은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겠죠. 내가 일단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아이 기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아이는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뭐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아, 괜찮으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 파악을 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와 교사가 환경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생활을 하시고요. 아이 기질을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육을 시켜도 같은 말투로 말을 해도 어떤 아이는 탁 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100% 수긍을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건 기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격에.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야단을 치더라도 어떤 아이는 공개적으로 치고 어떤 아이는 개인적으로 치고 이게 잘 파악이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그거 환경, 그 아이 환경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아, 얘는 환경이 이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질을 타고났구나. 그러면은 그걸 역행을 해서 창조적으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교사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잘 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국의 그 유형들을 보면, 엄마들 유형들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이거는 경험하는 건데요. 아주 충동적인 부모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놀이공원에 갔다가 직접 목격한 거거든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영원히 엄마를 못 만나는 건 아닌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부모보다는 아이가 더 힘들었다고요. 근데 아이를 만나자마자 막 지어박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한국형 어머니상이다. 제가 엄마들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딱 만나면 그냥 집안는 거야. 자기 속상한 것만 아이한테 푸는 거예요. 아이가 힘든 걸 내인데 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속상한 걸 아이한테 그냥 푸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상황만 피하려고 딱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잠깐 들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바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모가 있는데요. 어떤 부모냐면 아주 준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불안해서 힘들면서도 만나면 어떻게 대해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기도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도 그 딱 만나면은 안아준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요.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족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안 좋아요. 반응을 바로 하지 말고 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 아이가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습관적으로 욕을 했던 아이기 때문에 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막 XX 그래요, 교사한테도. 저도 그거 당해봤거든요, 6학년 가르치다가. 이거 표정 바뀌면 안 돼요. 선생님이 더 강하게 해버리든가 아니면은 그 아이 있는데, 아, 너 그거 습관적으로 입에 들어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너가 그 말을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습관적인 게 입에서 그냥 나왔구나. 선생님은 너에 대해서 알아. 너가 그거 실수했다는 거. 다음에 실수도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 야, 너가 교회 안에서, 야, 너 구원 받았어. 막, 엄마들 주특기. 집에서 엄마인데 욕하면, 야,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막 이러면 선생님하고 상담해봐, 막.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 막 아이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나 그래 안 받았어. 마음에서 이거 나오거든요. 나 안 받았으니까 안 받은 대로 행동할 거야. 속에서 이게 분노가 쌓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인격은 생활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성격은 인격을 활용하는 게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의 차이가 인격은 이미 쌓여진 데에서 방법이 다르다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건전한 인격으로 잘 이끌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욱 저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읽어줘서 성경책으로 많이 가르쳐갖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생활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그 아이가 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됩니까? 말씀으로 하신 것보다 생활로 본을 보인 게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성경이 교육의 지침서로 최고거든요. 성경만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인 생활에서 나온 교육 진친서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말로 아무리 가르쳐 보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게 훨씬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이를 위하여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실전에 들어가면 수업 계획안을 쓰십시오, 수업 계획안을 쓰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렇게. 학급 목표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목표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잖아요. 일단 계획을 짜면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일관성 있게 생활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표를 꼭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표를 설정하면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인격이 그 밑에도 또 있죠. 인격이 좋은 사람과 인격이 나쁜 사람.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와 공부를 못하는 어린이. 이렇게 있을 때 인격이 돼 있고 공부를 잘하면 1번이에요. 인격도 갖춰주고 공부를 잘하면 1번.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인격이 안 돼 있고 공부를 잘하면 2번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잠언에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성취 못하니, 호세아에 보면 그거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지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이, 3번이? 인격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거 있죠? 인격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인격도 없고 지식이 없는 게 4번이에요. 아까 같은 유형. 그거는 정말 가룟유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도 이어받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양육하라 그다음에 있거든요. 인간의 기본 심리가 소속감에다가 그 위에가 자존감, 그다음이 자아실현이 나오는 거예요. 소속감은 그 사랑을 느끼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소속감은 느끼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체온으로 사랑을 느끼든 말로 사랑을 느끼든 저학년일수록 많이 안아주고 많이 볼에다 뽀뽀해주고 괜히 앉아있으면서도 손 만져주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고학년일 경우는 남자 선생님은 여학생을 안으면 아주 도망가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고 손 정도 만져주고 만났을 때 악수 정도 해주고 그거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자존감이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자존감이 거의 없었다고 이렇게 테스트를 왜 적성검사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면은 자존감이 제일 약했어요. 항상.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테스트를 했는데. 그 왜겠어요? 여호와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쬐끔할까? 왜 이렇게 피부는 까무짭짭할까? 맨날 이거 갖고 고민했거든요. 왜 이렇게 팔다리는 길지 못하고 짧을까? 길쭉길쭉한 게 너무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엄마인데 가갖고 맨날 그거 투정했어요. 왜 엄마 나는 사남매 중에 이렇게 낳았어? 왜 제일 못난이로 나는 거야? 그 맨날 그거 투정했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제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사남매 중에 저만 구원받았거든요. 제일 존귀한 자더라고요. 그래서 존귀한 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원을 받게 하면은 그거는 한 벌써 80%는 성공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3학년이 되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 반 나이는 100% 구원을 무조건 성공을 시키고 올려보낸다. 이게 돼 있어야 돼, 교사는. 그냥 1년 보내고 다음 해에 보내면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맡은 나이는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일단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감 있고 자존감이 있는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나 재능, 자아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100% 발휘가 아이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이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벌써 공부를 못해도 내가 이거밖에 못해?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게 되는데 자존감이 없는 아이는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정신적으로 강하게 양육하라. 근데 정신적으로 아주 약하게 키우는 형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아주 완벽주의입니다. 숙제도 그때그때 해야 되고 뭐든지 정리정돈도 잘해야 되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형이고 아이는 요즘 아이들인데 마냥 느긋한 형이에요. 그 뭐 교사나 제자가 그렇게 만나도 힘들고 부모와 제자가 그렇게 만나도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른한테 아이를 이끌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 있는데 어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느긋하게 하는 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창조적으로 바꿔서 아이가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교사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지 늦게 한다고 자꾸 잔소리하는 거는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이 숙제 늦게 한다고 엄청 그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엄마인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은. 왜냐하면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더 늦어져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걸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선생님이나 머릿돌 안 한다고 빠리빠리 안 한다고 그 성질 내지 마시고 그거를 하도록 재밌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고 모든 말투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고력이 풍부한 아이로 키워줘야 되거든요. 자, 사고력에 보면은 논리적, 학상적, 관계적 이렇게 사고력이 있는데 논리적 사고력은 말을 할 것도 없고 학상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학상적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시키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하나 가르치면 하나 맛도 없다.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형제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그러면 쓰레기통 하나만 비울 줄밖에 몰라요. 그 옆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주워 담아가고 그 주위까지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밖에 못 치우는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아이 그걸로 그 어떤 아이가 보면은 엄마 있는데 일일이 엄마 어떤 책 읽을까? 어디까지 읽을까? 밥은 얼마나 먹어야 돼? 아주 요즘 아이들 주 특성이 그겁니다. 일일이 다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클 때 안 그랬잖아요. 여기 청년들 몇 분 안 계시니까 우리가 클 때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 때 안 그랬잖아요. 우리 소풍 갈 때 무슨 뭐 병따개 보통 잊어먹고 가잖아요. 콜라병. 그것도 다 먹고 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도시락 못 싸고 나는 집이 못 살았거든요. 엄청 못 살아갖고 도시락을 못 싸갈 때도 있었어요. 소풍 가는 날. 근데 저는 그거 신경 안 썼어요. 항상 더 많이 먹고 오니까. 왜냐면 학교에서도 도시락 안 싸도 가도 더 많이 먹고 올 자신이 있거든요. 갖다 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중립 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정신이 건강했다고 봐야 돼요.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저가 요즘 아이들은 급식이니까 별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어머니가 야외 같은 거 나가잖아요. 도시락 싸가는 날이었어요. 수저를 잊어먹고 안 보냈대. 그 아이가 도시락을 그냥 갖고 왔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그거는 학생적으로 그 사고력을 엄마가 다 막았다고 보면 돼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엄마가 다 막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분반 수업 끝나고 나면 당번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당번이. 그러면 반장이니까 빗자루 갖고 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딱 시켜보면은 제가 경험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교회를 다 뒤져서라도 빗자루 그 우리 반 숫자에 맞춰갖고 빗자루랑 쓰레받기 하나랑 딱 들고 와요. 근데 어떤 아이는 싹 돌아보다 없는데요? 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은 몇 층에 가갖고 어디 문을 열면 빗자루가 있거든? 그러면 그걸 갖고 와라. 이래. 그거는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가 반장이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교회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와라. 교회 안에 빗자루가 없겠니? 이 큰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가 찾아오거든요. 찾아왔는데 한 아이가요. 빗자루를 우리가 다섯 명인데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반장이니까 이 빗자루 하나로 너 혼자 청소 다 할래? 아니면 우리 숫자대로 빗자루를 또 가지고 올래?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 아 그러면 빗자루 더 갖고 올게요.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가본 기억이 있잖아. 그래서 아이 생각을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아주 풍부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저 모임에 갔다가 아주 충격적으로 내가 그 어머니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내가 언젠가는 강의를 할 때 이거를 꼭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아주 어쩐지 그 자매님이 전우사님 말씀하실 때도 핸드폰을 막 자꾸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참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그 말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민망스러워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더니 식사를 이제 차리잖아요.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하고 막 식사를 차린데 교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어머니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갖고는 이렇게 제가 길을 이렇게 해갖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보고는 그 내가 맡은 아이거든요. 그 아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주 별거 아니었어요. 야 거기 피자 놔둔 거 있지? 피자 놔둔 거 그거 딱 5분만. 너도 대피면 안 돼. 딱 5분만 대피. 5분만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리고 그걸 꺼낼 때 장갑을 끼고 꼭 장갑 끼고 그리고 그 싱크대에 있는 김치 있지. 그 김치 절대로 놔두면 플라스틱에 담아놨기 때문에 신다. 베란다에 꼭 내놔라. 꼭 이거예요. 별 얘기 아니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들어오셨는데 어머니 그거 나오실 때 차라리 쪽지로 써놓지 그랬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쪽지를 써놨대요. 집에. 그러니까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쪽지를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놨대요. 뭐 렌즈에 5분만, 뭐는 밖에, 뭐 꺼낼 때 장갑 치고, 이거 다 써놨다는 거예요. 써놨는데 또 그걸 못 믿어서 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내가 가르치면서 항상 야, 참 융통성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꽉 막히는 아이가 돼버린다고. 그래서는 그런 걸 참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또 가르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를 딱 보면 아주 융통성이 없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 부모를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교사라도 그걸 틀어줘야 돼요.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능동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벌써 5, 6학년이 되면 음란 비디오 보고 사이트 봅니다. 그 보면은 어쩌다가 딱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딱 걸렸어요. 제 눈에. 그 딱 걸렸다. 부모 눈에 딱 걸렸다. 그러면은 아니면 아이들은 교회 학교 교사 앞에서는 그걸 자신있게 그냥 얘기해요. 나 봤는데 있지. 어제 들어갔는데 어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걸 딱 보거나 들으면은 당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광경을 봤으면 아이는 놀라갖고 그냥 눌러버리거든요. 그 얼마나 놀랐으면 그냥 누르겠냐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하지 말고 식사를 하시고 이제 교제 시간에 집에서 과일을 드시면서 야 재미있었냐? 그렇게 재미있었으면 나도 불러야지 너만 보냐? 그렇게 재미있으면 다음에 엄마 없을 때 우리 둘이 보자. 아니면 그렇게 재미있으면 아빠 없을 때 우리 둘이 살짝 보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거든.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 걸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그대로 행동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나중에 교제를 해주는 거지 막 거기서 구원이 어쩌고 막 지어받고 이러면 아이는 거기서 안 봐도 볼 자리는 많아요. 요즘은 집에서 안 봐도 차라리 집에서 보는 게 낫잖아요. 나가서 친구끼리 보면 정말 사고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5, 6학년도 아주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적 사고력이 있거든요. 관계적은 뭘 연결할 때요. 주입식 교육은 아주 머리털도 아주 정답만 써야 된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정답을 이게 오른편에 보면 머리털은 생활편이거든요. 생활편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답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거기 보면은 예화를 들었잖아요. 학교는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고 벽돌로는 집은 벽돌로 꼭 지어야 되고 호수에는 오리가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아이가 나는 학교를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은 호수가에 갔고 나는 벽돌로 오리를 때려잡았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선생님이 그걸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책망하면 안 된다는 게 야, 너 이따위를 하면은 점수 0점 나와. 정답을 써야지 정답을. 점수 0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을 막아버리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니?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능동적인 아이를 키워나가는 게 일단은 교회에는 능동적인 아이를 많이 길러내야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나오려면 그 잘 지내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 능동적인 아이로 키워버리면 아마 전도도 더 활발히 할 거고 그 아이는 봉사를 해도 더 활발히 할 거고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들게 이끌지 않아도 교제에 나갈 거고 말씀을 자진해서 들을 거고 그래서 그런 아이로 키우려면 다음에 담임을 맡으시면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넘어가겠는데요. 신방의 목적이 아이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목적을 두고 어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협력을 기를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신방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꼭 문제아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담임을 맡았으면. 저 시흥교회는 5월달이 대신방 기간이라 다 거쳐나갔거든요. 그래서 다 일단은 만나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아는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참 이렇게 온전하게 봤는데 그 집에 가서 아 얘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른 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 공동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일단 목적이잖아요.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초등부 올라오면은 구원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자녀를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시 유의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에는 잘 몰라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그 신입교사 책자가 있잖아요. 그 책자를 분실을 시키지 마세요. 저는 교육받을 때 신입교사 때 교육받은 그 책자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항상 그게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다루다가 안 되면 거기 보면 대화법이고 뭐고 다 있어요. 분반 수업 계획안 다 있고 그걸 또 참고로 꺼내서 또 보는 거예요. 또 보고 우리 반에 맞게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방이나 간담회 같은 거는 그때 써먹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담임을 내가 맡으면 신방 들어갈 일이 있고 간담회를 직접 이끌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써먹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의점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중요한 것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그때 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식사 시간을 피하는 게 좋아요. 또 눈치 없게 또 시간 약속을 할 때 꼭 식사 시간 해갖고 학부모님들을 꼭 그거 부담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식사 시간 피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거든요. 센스 있게 그게 눈치 있게 신방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에 가보면 형제 자매의 관계로 만나되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형제 신방을 갔는데 생활 간증 서로 주고받고 하고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딱 신방 가서는 교육을 위해서 딱 그것만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교육을 이 아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 보면요. 사랑과 관심이 교사에게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부모님이 이 선생님 어떻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실까? 저절로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아이를 맡겨도 마음이 딱 놓이게. 그러니까 막 자료도 많이 갖고 가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이를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보면요. 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방문하라고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족한 개개인의 부족한 점. 아이가 이 아이는 출석률이 안 좋다. 이 아이는 암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분반의 참여율이 아주 불성실하다. 뭐 이런 거. 개개인 거를 딱 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교제할 때 유의사항이 있거든요. 교제할 때. 자. 두 번째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아동이나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말은 상관한 게 좋아요. 우리는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한 구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를 해서 교회 학교니까 교사지 구역에 들어가면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내가 맡은 학부형들이 거기 다 있어요. 구역에 가보면. 그러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구역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신방 갔을 때 엄마들은 또 이게 나도 여자지만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갖고 거기 그 자매님 그 아이는 신앙생활 잘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진짜 잘해요. 걔는 머리털 잘하고 출석률 좋고요. 암성도 100%라고 막 이러면 그게 당연히 한 거로 인정을 하는데 마음을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 심리예요. 우리 안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 그렇지만 되게 자녀도 잘해요. 이렇게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 반에는 다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아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나친 장담은 삼가하는 게 좋아요. 아, 꼭 구원을 받, 요번 전도 집회 때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 꼭 붙어갖고 말씀을 찾으면서 계속 상담을 하겠습니다. 막 어떤, 특히 형제님들, 형제 선생님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꼭 붙어 앉아갖고 막 말씀을 찾으면서 그 아이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장담을 딱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엄마가 그 선생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담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동의 장점을 빗대어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 그 아이는 뭐 재능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참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해할 것 같은데요. 절대로 이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신방 간 집에 아이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 이 아이는 모두 재능이 있고 모두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발전을 시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믿음이 가고 마음이 편한 하품일지라도 개인적인 불만이나 가정의 애경사를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구역에서 친한 자매인데 내가 교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담임이 됐어요. 그러면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주 안 좋아요. 전에는 생활교제를 정말 벌거벗은 생활교제를 다 했던 자매님이더라도 내가 교사를 한 이후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생활교제는 그 자매님하고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교육면에서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생활교제 거기 안 해도 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 자매님 아니래도. 그리고 그 자매님이 친하다고 매주 전화해갖고 얘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막 이렇게 계속 보고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그 불쾌해요. 전에 친하게 지냈던 자매님도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거를. 아, 지가 교사 되면 언제부터 교사 된 거야? 아, 내가 전에 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아이가 그거 실수했다고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아주 불쾌해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교제를 전에 풍부히 다 해놨기 때문에 나의 밑바닥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근데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관계로 항상 그렇게 대하는 게 좋아요. 구역에서도. 그리고 교재 중 그게 7번에 보면요. 교재 중 교육 전문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며 아동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빤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해에 그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 어머니 아이 다루는 게 영 아니에요. 방법이 바뀌면 뻔히 잘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영 아닌 걸 자꾸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교육 전문 용어를 한마디를 쓰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딱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때부터 말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아주 몸소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걸 말투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투에서는. 가르치려는 하는 그 자세가 권위적인 자세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 겸손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세로 항상 부모를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수고 박사고 노동가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세상에서 교사도 있고 정말 적성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선생님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직업적인 냄새가 풍겨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유, 그 교수 같은 분은 의례이 이렇게 되잖아요. 의례이. 가르치려 하는 자세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내가, 세상의 직업이 저게 풍기지 않도록 아주 그거를 많이 기도를 하시고 출발을 하시고 그거 냄새가 안 풍기게 오직 교사의 냄새만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가 탐색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응? 내용을 가지고 방문할 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아, 이 아이는 이런 부분을 내가 알아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미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보면 문제에 대한 지각을 탐색하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문제로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완벽한 줄 알아요. 근데 교사 혼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거는 견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좁혀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설득시키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시간이 흘려서 저렇게 생활 교제를 이렇게 아이를 놓고 생활 교제를 하다 보면 풀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그거를 아 얘는 분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여기를 애가 못해 머리띠를 왜 맨날 못해오냐고 그 부모를 갖다가 오는데 부모는 그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아서 그 아이가 내가 나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봐준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걸 억지로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아 그래도 구원받은 집에서 이러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 그러시냐고 그런 문제가 있으셨네요. 제가 그것까지 몰라서 그러면 제가 1월 오후에 그 아이하고 머리또를 미리 해서 보내주시게 드려도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은 어떠했는가 그거 알아봐야 되거든요. 부모님 말투를 알아봐야 돼요. 아이 있는데 명령점과 대화점과 그런 거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6학년인데도요 유치부에 취급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막 체크를 다 해오는 겁니다. 체크를 다 해와서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입은 아이이기 때문에 교사가 그 부분을 교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산하지 말고 아 너의 마음을 안다. 얼마나 그 말을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선생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중이란다. 이러면 아이가 이게 위로를 받거든요. 위로를 받아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비밀 보장을 하도록 그 아이에 관해서 절대로 아이가 들어서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인데도 동의를 얻는 게 좋아요. 비밀을 지켜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아동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부모의 의지와 수용 태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적인 교육에는 관심이 있대 교회학교 교육에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또 알아보는 게 내가 교육하기에 참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 알아본다. 부모가 교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나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뭐를 해드릴까요? 이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섯 가지 문항을 체크를 해서 가서 같이 이렇게 신방 들어가서 교제를 하시면 나중에 아이를 양육할 때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교육 방향을 잡을 때 아주 이게 많이 효과를 봅니다. 그다음 이거는 나중에 읽어봐도 되지만요. 가족의 상호관계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는데 실마리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능동적인 아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이해만 장자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알잖아요. 장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조용하고 안정된 생활을 좋아합니다. 장자들은 앞 안에도 이렇게 딱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귀신이 보거든요. 아, 저놈은 장자구나. 딱 검사해 보면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된다는 교사가 그만큼 딱 보면 아, 저거는 막내네. 그러면 막내로 나와요. 그 조사해 보면 그렇게 그런 이해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장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있는 거 이렇게 맡겨주면 아이가 점점 더 창조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야, 너 반장해라. 너 반장 또 하고 싶니? 너 또 해라. 야, 얘 반장 6개월 시켜도 되겠냐? 그럼 아이들이 오케이. 그럼 그래, 너 6개월 해라. 이렇게 책임을 막 지우는 거예요. 그거 너 간식 책임져. 장자한테는 자꾸 책임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장자들은. 그리고 선생님이 불안한 걸 너무 싫어합니다, 장자들은. 그래서 아주 안정되고 조용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대신 그 부모님들 기대가 크잖아요, 장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힘겨워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가 그 부분도 교사가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차자, 이 차자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둘째 딸이든 둘째 아들이든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제가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사남매 중에 아주 사춘기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반항한 게 사남매 중에 처음이에요. 제가. 아주 우리 그 기독교 집안이라 아주 무릎이 닳도록 응애응애 할 때부터 엄마한테 업혀갖고 새벽기도 다닌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 반말하고 뭐 엄마한테 뭐 말대꾸하고 이거는 상상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사춘기 들어오면서 저만 그랬거든요. 엄마 목사하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신방 갈 때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엄마는 꼭 따라가더라고요. 권사니까. 근데 제 눈에 그게 좋지 않게 비쳤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부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도 그게 좋지 않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걸 다 수용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엄마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엄마는 가부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같이 다니면 보기가 안 좋아요. 제가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한 얘기예요. 그 둘째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둘째 아들도 그러거든요. 아주 혁명적인 기질이 있고 뛰쳐나가기를 좋아해요. 탁탁 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뭐 2, 3년 차이 나는 형이라게 있는 게 막 지는 잘한다고 보행기 타고 막 쌩쌩 달리지. 어? 뭐든지 장난감도 막 어? 블럭도 막 두드려 깼다 막 맞추지. 지가 누워서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이겨 먹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강해지죠. 그다음에 둘째 아이들 손님이 쫙 오면은 둘째 아이들 어떻게 나요? 엄마 나 그 노래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둘째가 딱 해요. 왜냐하면 형보다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마 나 그 일동 배워왔는데 해볼까? 손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딱 튀어나온 게 둘째거든요. 그래서 둘째들은 아주 혁명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혁명가들이 둘째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교사가 알아갖고 그게 경쟁하는 걸 좋아해요. 이 아이들은. 누구하고 붙어갖고 이기는 거. 그러면은 막 성취감이 엄청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분반 수업을 할 때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붙이든 아니면 팀을 짜갖고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짜갖고 성경 퀴즈를 내갖고 붙이든지 그 수업에 만한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둘째 아이들이 많으면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나가갖고 야, 뒷반하고 축구 한번 붙어볼까? 대로 나가 축구 한번 붙이고 그러면 둘째 애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아주 발동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첫째가 많은가 둘째가 많은가 그것도 아주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 막내들. 막내는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아요, 남을. 아주 마음이 곱습니다, 막내들이. 마음이 고와서 구원을 받으며 누가 간증만 해도 눈물 쩔쩔 흘리고 누가 불쌍한 얘기만 해도 막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부달하는 게 막내들이 많아요. 근데 장자나 특히 둘째들 누가 간증해갖고 철철철철 울어도 나는 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나도 한 번쯤은 울어주고 싶은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마음으로는 분명히 울거든요. 그 자매님하고 마음으로는 분명히 동조를 한다고요. 그 고통스러운 걸. 근데 다른 자매님들 어떤 자매님은요 그거 뭐야 전도집회 할 때마다 예수님 그거 있잖아요 못 받고 나오는 거 나올 때마다 울어. 10년이 됐는데도. 근데 나는 첫 해부터 안 울었거든요. 그렇다고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격이거든요. 둘째들. 근데 막내들 보면 울어. 선생님이 야! 이렇게 해도 뭐 이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막내한테는 야단치는 것도 공개적으로 치면 안 되고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울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약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많이 그 아이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걸로 프로그램을 짜면 좋아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베풀 수 있는 거. 그리고 독자들. 요즘 독자 많죠. 독자들. 사회성이 제일 결여된 게 독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걸 더불어 살아가는 걸 얘는 어릴 때부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모든 혜택은 다 받았는데 줄 모르고 이게 독자들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독자들이 아주 우전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응석이나 이런 걸 받아주지 않으면 아주 비난해요 교사를. 비난하고 토라지고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를 막 무시해버려요. 토라질 정도가 아니고 안 무시하기 때문에 이 독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각자 많이 이렇게 칭찬과 사랑으로 많이 더 관심을 많이 띄워야 될 거예요. 이 독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며 훨씬 선생님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방이 다 제가요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그 다음 간담회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강의를 시간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시간 강의를 준비하고 왔는데 지금 막 잘라나갑니다. 그게 길어서 좋은 강의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참고할 부분은 선생님들이 책자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신방은 개인적인 면담이잖아요. 근데 간담회는 그룹, 단체적인 면담이기도 하고 그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반을 직접 와보잖아요. 그 반에. 아이가 배우는 반에 직접 와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소속감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훨씬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1년에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담임하고 학부형은 항상 간담회예요. 1년 내내. 그게 간담회지 뭐 봄 간담회, 가을 간담회 이거는 교회 학교에서 시간상, 프로그램상 그렇게 하는 거지 담임 선생님들은 1년 내내 간담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 반에 한번 와보셔요. 아니면 학부형들을 부르는 거예요. 참관 수업 하루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어떨 때는 저는 거짓말까지도 해봤거든요. 제가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일주일 안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번에 분반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꾸 참관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와 어머니끼리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이 아주 효과적으로 교사가 힘들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간담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에 보면요. 간담회 교회학에서 간담회 있습니다. 이게 나가면 바로 통신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예요. 이게 시흥교회 제가 했던 예입니다. 이게 우리 반이. 여기 밑에다 사실은 이게 사진이 제 이게 명한 사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담임의 명한 사진을 특히 이 큰 교회는 서로 얼굴을 더 모르잖아요. 그 쉬운 교회는 다 알아요. 근데도 사진을 붙여서 보냈어요. 사진을 붙여서 보내면 더 좋고 다음에 양식을 작성하실 때 요거를 참고를 해서 여기서 글을 더 잘 쓰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 반에 맞게 내가 알아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써서 분명히 통신문을 먼저 보내세요.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사는. 통신문 보내놓고 그 어떤 반은 아이 손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우편함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완벽하게 알아갖고 우편함으로 직접 부모님이 볼 수 있도록.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받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교사의 그게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그 다음에 신뢰감 높이기. 학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 교회 학교에서 준비해준 그 프로그램만 딱 기대하고 분반 딱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바로 알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 분반할 때 자료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낙서해 놓은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시험을 쳐 놓은 것도 좋고 색칠한 것도 좋고 막 분반할 때 보면 그 자료들이 막 남아요. 그러면 저는 연한 거 하나도 안 버리거든요. 다 코팅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아이들이 버리고 간 낙서 종이까지 다 코팅을 해서 보관을 해서 거기다 이름을 써놔요. 매달매치 이름 써놨다가 간담회 때 그걸 딱 보여줘요. 부모님한테 그림을 8커트짜리 그림을 성경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어머니 이 숙제 나간 거 알고 계셨어요? 하고 딱 밀어줘요. 엄마들 몰라요. 숙제는 뭐를 해갔는지도. 그럼 어머 얘가 이 그림도 잘 그리네요. 선생님 막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막 기분이 좋아갖고 어떻게 말문을 10개 할까?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반 때 아이들이 버리고 간 낙서 종이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수집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박수가 많아요. 저는 이거는 분반 뭐 자료 이거는 내가 연구하는 자료 이렇게 박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교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도 정보를 하나쯤은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어떤 그 길에서 왜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걸 썼거든요. 간담회 때 길에 가면은 왜 단체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애들 지나가는 거 막 잡아갖고 이렇게 야 너 이 공부 한번 해볼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 그거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얻어갖고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한 겁니다. 간담회 때 이걸 썼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에 관심 많잖아요. 학부모님들 관심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신앙적인 것만 갖고 자꾸 얘기하면 식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적은 그 정상은 유지를 하십니까? 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저학년 때는 잘하더니 뭐 고학년 올라가더니 지금 나락으로 막 떨어져요. 언제 이러면 그러면은 그러면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서 이걸 여기 들어 있잖아. 성적이 떨어지면 예습보다는 복습적으로 치중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성적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익혀 갖고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복습에다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이나 사전 같은 걸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찾아주고 단어도 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아이의 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또 재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고 고학년은 성적이 떨어지는 게 저학년 때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 논리적을 요구하는 기초를 요구하는 자연과학 계통은 기초가 안 되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기초를 심어준 게 제일 중요한 게 구두학습법입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구두학습법이라는 게 그 아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갖고 그 아이가 입으로 배운 걸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공부에도 재미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애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 질질 한 과목 숙제 갖고 하루 종일 하는 애 있거든요. 그럼 엄마인데 결국은 매로 터져요. 이제 그런 아이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욕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몇 시까지 하며 나 수영장에 같이 가자. 뭐 이런 걸 야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막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도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그래서 아이가 재미가 있게 빨리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재촉하고 잔소리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더 아이를 건성으로 숙제를 막 글씨가 막 갈매기 날아가듯이 막 건성으로 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얼마나 적응하고 있을까? 이거거든요. 그거는 요 밑에 이 부분은 예, 2번이죠. A4 용지에다 요거를 만드세요. 만드셔갖고 간담회 할 때 한 장씩 드리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집에가 아니면 그 간담회 할 때 시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보시게 하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냉정하게 조용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아주 우리 반이 했는데요. 아주 그 충격을 많이 받으신 너무 내가 아이한테 안일하게 대했다. 너무 무관심했다. 교부에 대해서 나는 우리 아이를 너무 믿었다. 뭐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걸 주시면 간담회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아 간담회는 할만한 거야.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교사들의 그 책임이거든요. 그걸 심어줘야 돼요. 엄마들이 간담회라고 하면 막 부담감을 가져요. 왜 꼭 국가 참석을 해야 되냐. 그거는 교사들 책임이거든요. 일단은 간담회에 참석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게 담임이고 교회 학교 그게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임은 철저한 준비를 해갖고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신뢰감을 높이는 데 제일 좋은 게 정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학부모 간담회 때는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캐주얼식으로 입더라도 간담회 때는 정장을 꼭 입어주십시오. 그게 선생님을 대하는 학부모님들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전화로 다시 한번 통신문 보냈다고 그거 간담회 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전화로 또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어요? 아,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재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참석 못할 때가 있잖아요, 담임이. 그러면 그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전에 어머님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 하든 편지로 하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조심해야 되고 준비할 사항이고요. 그다음 진행 들어가서 어머님들이랑 나랑 이렇게 어머님 다섯 분이나 뭐 세 분이랑 나랑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 요령이 있거든요. 그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여선생님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담회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기도를 하고요. 끝날 때는 그 학부형 중에 보면은 아버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을 기도를 시키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여선생님이 그게 대단히 부담이 되면 처음에 기도할 때도 아버님을 시키면 돼요. 딱 참석하면 아버님도 참석할 반이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반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마무리 기도까지. 그다음에 교사의 간단한 인사. 그다음에 간증. 짧게 하고 뭐 언제 구원을 받고 언제부터 교사를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1년 동안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 1년 동안 반 운영 같은 거 요 밑에 보면 예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코팅을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반은 이거 코팅을 해서 냉장고에 다 붙여놓으라 그랬거든요. 집집마다 가면 냉장고에 가면 각가지 광고판은 많이 붙어있는데 교회 학교 광고판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그게 나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저하고 1년 동안 만나려면 분명히 이거를 붙이세요.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1년 계획을 붙여놓고 다음 때로는 이 아이가 뭐 있구나 무슨 계획이 돼 있구나 항상 엄마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게 돼야 되거든. 요거는요. 시흥교회 1년 계획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반 계획표를 하든지 더 좋은 것은 교회 학교 1년 계획표에다가 구체적으로 반 계획을 또 집어넣는 겁니다. 반을 운영할 계획표를. 교회 학교 운영표. 이거는 교회 학교 운영표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반의 계획을 또 집어넣어갖고 코팅을 딱 A4를 해갖고 딱 접착을 할 수 있도록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소속감을 받고 엄마들이 많이 참여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면. 그래서 참여율이 높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게 좋고요. 이런 건 꼭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서요. 그냥 말로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또 써였거든요. 1년 동안 학부모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요번에 처음 이걸 써먹었어요. 제 전국 교사 수련회인가 거기서 책자가 나왔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가게일 때문에. 근데 그 책자를 우리 형제님이 받아왔길래 딱 펴봤더니 여기서 아마 담임을 하고 계실 거예요. 김기숙 선생님이 올린 이게 책자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먹었거든요. 써먹었는데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사는 이게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동력자. 경쟁자로 생각하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 계획안 발표만 잘해도 질투가 딱 올라와요. 왜냐하면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동력자. 서로 돕고 무슨 자료가 이렇게 딱 뜨면 아 저거 우리 반에 어떻게 인용을 하면 좋겠다. 빨리 머리를 굴려갖고 막 써먹는 거예요. 저는 뭐 서울교회에서 나오는 거 책자는 거의 다 봅니다. 교회학교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뭐 어떻게 뭐 이쪽으로 때를 쓰든 저쪽으로 때를 쓰든 써갖고 구입을 해서 저는 읽어요. 읽고 막 교회학교도 접목을 하고 반에도 접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표를 쓰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예의 바른 어린이가 되자. 우리 반이 예의 바른 어린이로 1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보면 우리 제가 맡은 나이가 13명이에요. 13명 중에 밑줄 친 나이가 3명인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았고 핍박이 있는 아이도 있고 대단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 그렇구나 아이도 핍박을 받는구나 이러면서 가서 기도를 1년은 안 할 줄 알도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머리털 검사 머리털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이거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들이 머리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첫 장은 무슨 내용이고 둘째는 뭐 오른쪽은 생활면입니다. 이쪽은 성경 내용면입니다. 뒤에 사인란은 어머님이 아이를 칭찬하는 사인란입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직접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 암송 검사. 암송 이거는 얘기를 해주세요. 암송 대회는 4.4분기로 있고 1년에 4번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월암송은 뭐 마지막 주에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흥교회 예입니다. 월암송은 마지막 매월 마지막 주. 주암송은 주마다 있는 겁니다. 머리털에 있는 거. 그래서 월암송 매주 매월 마지막 주니까 마지막 되기 전에 미리 연습시키세요. 그거 암송대회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계획표를 보시고 준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다음 기도할 때 저녁에는 꼭 아이와 기도하고 잠자리 들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TV 볼 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아이가 마음에 심어지기 때문에 TV를 안 보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길러주세요. 이렇게 그런 교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소풍 가는 거나 일일 교사 뭐 간담회 이런 거는 적극 참여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지각시켜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헐레벌떡 온 아이와 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폭이 다르고 깊이가 다릅니다. 이런 걸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각을 아이를 시키지 않도록 거기 학교 지각하면 힘들잖아 아이가 버티기.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지각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그다음에 학부모가 갖는 시간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냥 이쪽 어머니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활 간증 지지부지하게 수다 떨다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주는 겁니다. 저한테 부탁할 말씀이 있다든가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아이와 주중에 전화로 언제 교제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제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면은 막 집에서 뭐 형제님하고 싸운 얘기까지 막 나오다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주제를 정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 개개인의 그 간증을 하실 때 아주 메모를 철저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 내인데 관심 있구나. 내 간증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시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분 한 분 시간 활용을 교사가 눈치채, 부모님들이 눈치 못 채게 아주 센스 있게 딱딱 절제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한 분이 5분 했는데 한 분은 15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분은 인사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시간을 이렇게 딱 간증하다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딱 잘라준다든가,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어떻게 제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딱 자른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엄마들 주특기가 한 번 입 벌리면 닫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단을 해주는 게 교사의 지혜고 그 간담회를 탄력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자리에 앉으셔갖고 예, 안녕히 가, 그냥 자리에 선 채로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문 앞까지 좋을 것 같으면 저 밑에까지 함께 내려가서 아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90도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배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어떤 엄마는 구역에 와서 그 얘기를 3년이 지났는데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간다면은 1년에 10번을 해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무리가 너무 좋았다.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인사를 정중하게 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겸손해야지 이렇게 깨닫고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제가 뭐 더 잘해서 교사를 더 잘해서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더 그를 근데 먼저 했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이죠. 너희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이게 평신도로 있을 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이게 나하고 말씀하고 따로따로거든요. 근데 교사가 되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아직 이 말씀을 교사는 아직 암송을 하는 게 좋아요. 암송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맡으시면 정죄하는 교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놓지 마시고 동역자로 천국 가서 어머 선생님 그때 강의 있잖아요 이러면서 같이 제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사를 했다니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간증하고 서로 포옹할 수 있도록 그러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신입교사 교육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인내를 길러내는 게 신입교사 교육입니다. 두 시간씩 견디는 거 힘들거든요. 오후에 또 받잖아요. 저는 처음에 받을 때 다섯 시간을 내리 그냥 받았어요. 오전 오후 자르는 게 아니라 오후 그냥 다섯 시. 중간에 후시 시간 잠깐 한 번.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인내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교사는 인내가 먼저거든요. 그리고 순종.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부서에서 나오는 거 순종, 교회 학교 순종, 특히 교회 순종. 순종이 안 되는 교사는 교사에 될 그게 마음 자세가 아직은 덜 됐다고 보면 됩니다.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만